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에도 또 19장 8절에도 또 저기 1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뭐 이런 표현들 이를테면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이 땅, 이 성읍, 이 가옥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직은 아닌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다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부활절을 지내기도 했지만 현재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삶 혹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은혜가 있고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이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 아직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런 한계 또 이런 장애물 뛰어넘게 하시고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래를 기대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자체가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래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장래의 삶을 기대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한 은혜를 누린다 손치더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생각지 못한 오해가 생긴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거는 사고예요. 요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다 산에 가서 나무에서 불태에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생활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또 교통사고 많거든요. 접촉사고도 있고 자동차 이거 아주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아니면 불을 다루다가 손을 대인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법의 배경에는 고대 사회에는요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척은 그 가족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가족을 보호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법인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 가족들이 몰려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달려가서 그걸 이제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피해를 당하면 그야말로 오늘 본문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런 식으로 보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자기가 당한 대로 다 받아내는 것이 그런데 이게 보복이라는 것은요. 이게 당한 대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것이고 내가 살살 맞으면 더 세게 때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거는 사고 아니냐. 그거는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니냐. 그거 원치 않은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 아니냐. 그럴 때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해요. 사고 나서 죽었지만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당한 피해를 너무 증폭시켜가지고 그걸 막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본의 아니게 난 사고니 그 가해자도 원치 않게 일어난 일 아니냐. 이거 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이 가해자가 도망을 가서 이 억울한 일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복수심에 불타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억울한 거죠. 내가 이런 피해를 왜 당해야 되느냐. 저 사람 조금 더 조심해야지. 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도끼를 잘 손을 봐가지고 이게 그냥 빠져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도끼 자루만 들고 나와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내 형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 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지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통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원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통함과 억울함에 매여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보복이 끝없이 악순환 하게 되는 그런 이 타락한 세상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복의 이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매여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그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종의 한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 네가 참 이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한 원통함에 매여서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이 타락한 세상 고통과 아픔을 더 증폭시킬 뿐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그거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선 주시는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를테면 뭐 이 전남에서는 광주, 전북에서는 전주 뭐 이런 식으로 충청도에서는 대전 뭐 이런 식으로 권역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이제 이 한 성읍을 세 성읍을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든 도망치게 만들어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기 좋도록 길을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 멀리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조금 6절 보셨는데 거기 보면 길이 멀면 길이 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요단 동편에 세 군데 그리고 요단 서편 넘어가서 기업을 더 확장하게 될 때는 거기에 또 세 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도피성을 더 많이 만들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해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9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고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그 억울함에 내면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섭섭한 일 많고요, 속상한 일 많아요. 그런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거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도피성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성 안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경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들에게 가지고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업의 경계표가 있는데 요거를 무슨 나무를 심거나 돌멩이로 표시를 하거나 하는데 이거를 옮겨놓으면 이게 이제 경계가 흐려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는 시골에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 밭 두둑이 이렇게 조금 옮겨지고 조금 옮겨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보니까 남의 땅이 돼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게 밭 두둑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그럼 뭐 그걸 가지고 이웃 사이에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뭐 1m, 2m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시골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측량할 때마다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시골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는 그런데 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뭘 달걀, 부활절 달걀을 줘도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는데 꼭 두 개씩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해가 되는 거죠. 두 개, 세 개 가져가서 전도하려는 열심히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말을 또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리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싹을 제하라. 시시비비를 잘 가려가지고 원통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피성도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사고 난 사람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친 거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고약한 짓을 해놓고 자기는 실수였다. 그거 본의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산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이게 복이 있으리라. 성읍 장로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친, 엎드려 기다리다가 아주 고의로 사람을 해쳐놓고는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나는 본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읍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게 정말 사고인지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고약한 짓을 내놓고 자기가 실수로 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재판장들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죠. 세상에는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아주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 규정도 주시고 도망갈 길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재판장도 세우시고 그래서 뭔가 시시비비를 잘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안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그 험담 때문에 당할 상처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누구에 대하여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말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증폭되지 않도록 그 타락한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위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하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